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성찬식에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행해야 할 영적인 의무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붙들고 있지 않은 성도의 삶은 결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의지대로 인생을 살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기력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우리들은 예배로 나아갈 때마다 이 성찬을 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것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들은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성찬에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생각하고 또 이 성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죽으셨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특정한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떤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에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바로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와서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때야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들이 주장할 때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이 갈라디아서를 썼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말에 대하여서 매우 불쾌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받아들이시고 자기들을 의롭다고 하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신들에게 준 특별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율법이 자신들에게 저주를 가져온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율법의 저주는 누구에게 임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의 저주라고 말했을 때에 이 율법의 저주는 누구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관계를 정의해 주는 것이 이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처음에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 율법이었는데 이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법으로 삶의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애굽의 삶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알았고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나의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의 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으로 주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이 독특한 관계를 정의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시대가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 선택하였고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표지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율법 안에 거하고 이 율법을 지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가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 안에 머물고 율법에 규정된 규례들을 그들이 잘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의롭게 보아주시고 그러고 말미암아 자기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여러분 이들을 10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바울이 표현했는가 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을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즉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자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율법의 규정들을 실천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가 하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말입니까?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은 도리어 이들을 향해서 율법 행위에 속한 너희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가 누구에게 많으냐?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의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도리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에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바울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로 유대인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서 노력하였습니다. 그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왜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결코 너희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옆에서 의를 쌓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어떤 것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더해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하면 구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 인류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생각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그 이유가 자신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었다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이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대로 살면은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택함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던 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베냐민 지파고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신의 삶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와 같은 생각이 산산이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자신의 그와 같은 율법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율법은 지금 1세기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인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때마다 무엇을 보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마다 그들은 이 말씀에 도달할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자기의 마음에 적용할 때마다 자기의 마음은 죄로 인하여서 얼마나 자기가 무능하고 부패한 존재를 매일매일 보면서 탄식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죄인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것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분명히 그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적용할 때마다 이 율법이 자신들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정죄하는 것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부패하고 패역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그들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는 의로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만함과 부패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 줄 알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기의 양심이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정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한 것을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에 이르는 것, 즉 자기 자신의 의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부패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이 율법의 말씀을 율법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됩니까? 그들은 이 율법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들이 율법을 따라서 행한 것, 그것은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지켰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의 의로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한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든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행위를 나의 의로 여기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인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범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율법의 규정을 하나하나씩 지키거나 하루하루 더 잘 지키면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거나 한 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가차없이 우리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져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어리석은 생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길게 이 유대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살았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 앞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2장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지만 그들의 양심의 법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은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하였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그것들 하나하나를 우리의 의로 인정하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비로소 율법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온통 죄악뿐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7장 말씀을 가서 보면 그가 율법 아래서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만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로소 이 율법이 자기 자신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선고하고 율법 아래 있을 때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로소 율법이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이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산산이 깨어지게 되고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를 선고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그가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율법의 저주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모든 종교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다 이미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또한 율법을 가지고 의로워지려고 했던 가장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분투하였던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들도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졌지만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사람을 저주 아래에 가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율법의 저주를 말할 때 이것은 단순히 법적인 선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길 때에 범죄한 사람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유죄 선고를 받게 될 때에 그는 아, 내 행위가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유죄 선고가 내렸을 때 그는 즉시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무소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더 가혹하게 내려졌는데, 이 범죄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네 죄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였고 네 죄는 악하기 때문에 네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형탈에 묶어놓고 매를 때렸습니다. 그의 살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매를 맞으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그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강제 노역에 처해져서 탄광이나 아니면 채석장이나 아주 힘든 작업장에서 그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박탈당하였습니다. 옥에 오랫동안 갇혀있으면서 자신의 육체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한 것인지를 경험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선고하는 유죄 판결도 결코 이 죄에 대한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물레는, 심판의 물레는 천천히 돌아간다고 그렇게 우리 선조들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물레는 천천히 돌지만 그러나 아주 곱게 우리를 완전히 갈아버린다고 그렇게 청교도들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천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인들이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죄를 짓기에 더 담대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를 지었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기에 담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더 악한 죄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속히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단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속히 심판을 실행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죽은 후에 대하여서 별로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양심이 있어서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나의 삶에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거의 잘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에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자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은혜로우신 은혜를 우리의 삶에 내려주지 않고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의 말씀을 주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식하고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자기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여도 개의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세상의 죄로 달려가고 이 세상의 악한 것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눈도 속이고 그리고 이렇게 죄악된 것들을 은밀하게 하고 있는데도 내 삶에 아무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도리어 그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우리가 속히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이율법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내려질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실제로 친히 경험한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것을 경험하였습니까? 그리스도는 두 가지로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율법의 저주를 그의 몸에서 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율법의 저주의 두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자기가 마시게 될 이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보시고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감당하게 될 이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육신으로는 이 잔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우셨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잔을 옮기시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천사를 보내셔서 이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도우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힘을 얻고 더욱 애써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가 기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질 그 구원 얻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는지 그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고뇌, 그리스도의 고통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이 율법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었던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이 율법의 저주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는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그날에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은 많은 죄인들도 그와 같은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고통스러우면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저주의 두려움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해도 빛을 잃어버리고 온 천지가 캄캄해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의 저주로의 잔을 마시실 때에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으실 때에 그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그것을 견디실 수 없었고 그는 일찍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일찍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율법의 저주가 그에게 부어질 때 그의 육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이 고통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죄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차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체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아래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사람이 없고 그 어린 양의 진노의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다 그 자리에서 울부짖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 가운데 죽은 자들은 다 이 진노 아래서 두려워 떨게 될 것이고 이를 갈며 후회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인데 율법의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이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슬퍼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이 율법의 저주가 이렇게 두려운 것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율법의 저주를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어리석은 자들이 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이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한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저주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율법의 저주를 쏟아 부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에 의하면 저주를 받은 자가 죽는 죽음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죽음을 그가 친히 담당하셔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저주의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저주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에게 임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율법의 저주 아래 무능한 우리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음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가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에 우리를 향한 율법의 심판을 기꺼이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리석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